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53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5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내일은 우리나라가 제정한 어린이날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 5월 1일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해서 지켰던 날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날을 정한 이유는요, 그날만 어린이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어린이를 돌보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사랑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요즘에 참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 들어서 세상이 이상하게 더 많이 무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그 억울함과 또 이와 연관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사회의 비리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일어났던 서울의 2호선 그 전철의 사건, 한 170여 명이 다쳤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나이지리아에서 여중생 기숙사에 들어가서 여중생 270여 명 정도를 납치해서 어디로 갔는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아마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팔려갔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사망자가 최대 한 2,500여 명. 그 숫자는요, 우리 가슴을 찌르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숫자 때문에 너무나 가슴 많이 아팠기 때문에 2,500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수색하기를 포기했고 집단 무덤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가 없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또 이렇게 그 수습을 해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 후진국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수습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집단 무덤으로 선포를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몇 개의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갑자기 무더기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언제 또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이 터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주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에 전 세계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싱크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땅이 꺼지면서 완전히 내려앉아 버린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려앉으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러한 면에서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일상에 매몰되어 살고 있던 소시민들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고된 일상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내 곁에 있어주는 이들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녀들에게로 돌아보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그 재잘거림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요, 음악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래서 별명이 독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청주에 있는 어느 모 중학교 교사는 요 며칠 사이에 숙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계속했다고 그럽니다. 직장일로 인해서 늘 집에 늦게 들어오던 아버지는 귀가 시간을 빨리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자녀를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하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은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고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자녀에게 공부해라 이 말만 해왔던 부모들도 이제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와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분위기를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지나면 공부하라는 소리 또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슬픈 일이지만은 원래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이 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습으로 또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도 자녀에게 진짜로 좋은 것을 주고 사는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주면은 그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어떤 무서운 소식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 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과연 우리들은 이 선물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자녀를 제일 많이 낳은 부모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냥 당장 떠올랐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경쟁적으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죠. 자녀만 많았지 사실 자녀들의 눈에 비쳤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요, 그렇게 존경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 눈에 비쳤던 아버지의 모습은 힘없이 빼앗기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부인들 중에서 특별히 라헬만을 편애하는 옹졸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라헬 어머니와 라헬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만 사랑한다라는 이러한 의식을 세 명의 부인들과 그 자녀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돌아가면은 그 가정에는요, 늘 긴장감이 있었고 그리고 상처를 서로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가정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사실 현재 우리의 가정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긴장도 있고 다툼도 있고 상처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그의 장인이었던 라반과의 관계에서 늘 야곱은 약자에 서 있었습니다. 당하고 삐약이기만 했었죠. 사실 이 야곱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머물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을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러했었죠. 그리고는 이 야곱이 도망을 쳐서 갔던 곳이 외삼촌 외갓집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고 그 두 첩을 만나고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거기에서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무려 14년간이나 공짜로 봉사를 합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그 공짜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양이 떼를 이루었고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는 그런 복을 주셨죠. 그때 라반이 그럽니다. 네가 나의 사위이지만은 공짜로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너의 품삯을 정해라. 내가 네가 정하는 그 품삯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니까요. 라반이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좋은 것은 안 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는데 아주 약하게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장인 어른의 이 양떼들 중에서 혹시 새끼가 태어날 때에 아롱지고 점있고 이러한 얼룩 있는 이러한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은 제 몫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장인의 몫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좋거든요. 장인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해주셔서 실한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모든 실한 양들이 낳는 튼튼한 양 새끼들은요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검정색 있는 거 이런 것들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양떼와 라반의 양떼는 사흘 길을 띄어놓았다 그랬거든요. 라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섞이지 않도록. 섞이면 혹시 아롱진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섞이지 않도록 띄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새끼들은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이 있는 거, 검정색 있는 거 이런 것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와서 라반이 보니까 야곱의 양떼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튼실하고 좋은 양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양떼를 와서 보면은 비실비실거리는 거 숫자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통이 터진 이 라반이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품삯을 바꾸겠다. 이것이 네 것이고 이것이 내 것이다.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바꾸기를요 무려 10번이나 변역을 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늘 당하는 인생이고 빼앗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양떼를 길러놓아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늘 약하고 없는 것만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이죠. 들에 나가면은 라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직장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욕하고 싸우고 뛰쳐나오고 싶죠. 야곱의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네 명의 부인과 또 자녀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힘든 그러한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했던 야곱이요 장인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모았던 모든 양떼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을 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자녀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장인이요 칼을 차고 추격을 해왔습니다. 추격을 해와서 위협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즉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외삼촌 라반과 좋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모습을 또한 아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또 동생 이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20년 전에 원수로 헤어졌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겨우 도망을 쳐서 살아서 나왔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형 에서를 어떻게 대면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가 동맹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무려 칼을 찬 병사를 400명을 이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다시금 닥쳐온 것입니다. 여기에도 저기고 저기에도 저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 아들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을 만나는데 왜 저렇게 떨고 있을까? 이 야곱이요, 형을 맞이할 때 자녀들을 이렇게 열을 세웁니다. 셋대로 나누었는데요, 맨 앞에는 첩 두 명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두었죠. 레아의 자녀가 6명입니다. 딸까지 하면 7명이죠. 그리고 맨 뒤에는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셉을 좋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와 같이 순서대로 세우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앞에 사람을 치면 뒤에는 피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죠. 그 줄 세우는 것을 보면서도 자녀들은요, 아버지 야곱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아내들과 자녀들 이렇게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여기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축복을 하셔서 야곱과 에서 형이 화해를 합니다. 거기에 스스로 부둥켜 안고 울죠. 이상하게도 이 야곱은요, 제대로 살아오지는 못했지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그 모습, 자녀들은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세겜에서도 편안하게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딸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보러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디나의 친오빠들이죠.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요. 그 세겜에 있는 족속들을 다 속입니다. 남자들을 다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은 날카로운 칼로 하지만 그때는 돌을 가지고 남자들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픔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그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데려가서 세겜 성 전체를 약탈을 합니다. 전부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죠.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약 이 살육전을 벌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야곱 가문을요 바라보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될 족속이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요 서로 손을 잡고 일어나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 재물을 다 약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만한 그러한 위기죠. 주변 분위기를요 살벌하게 만든 것은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수했던 것도 아니고 기획을 짜서 그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순간보다도 야곱에게는 위기가 다가왔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 야곱이 손을 놓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냥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돌파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오늘 드리는 이 말씀 세 가지는요, 반드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돌파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그 환난의 날에 네가 나에게 했던 그 약속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죠. 두려움의 소식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자녀들을 함부로 내어놓고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과연 거기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20년 전에 이제 야곱은 그때를 추억을 합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눈이 어두워져 버린 이삭이 축복해 주겠다고 에서에게 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 말씀을 했죠. 이것을 들었던 이 아내 그 리브가가요, 이삭에게, 아니 야곱에게 그 축복을 돌리고자 계략을 꾸몄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털을 이 야곱의 손에 묶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털을 이렇게 묶었죠. 그리고는 빌미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갈 때에 형이 입던, 에서가 입던 겉옷을 입혔습니다. 야곱이 지금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꾸며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네가 내 장자 에서가 맞느냐? 예, 제가 장자 에서가 맞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져야 되는데 야곱이 그것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리고는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피신을 하고 있던 야곱, 참 처량하죠. 아버지 집에서 이제 도망을 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서 밤을 맞아서 잠을 잡니다.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꿈을 꾸죠. 아주 생생한 꿈을 꿉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있는데요, 지금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위에, 그 땅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세워져 있는데 천사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사닥다리 끝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기가 막힌 꿈을 하나 지금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너를 이끌어서 이 땅, 여기 이곳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곳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그림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야곱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창세기 28장 17절 말씀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얼마나 꿈이 생생했으면 일어나서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야곱이 본 것은요 자신이 잠을 자고 돌을 취해서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땅,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하늘로 통하는 그런 길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보니까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를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으로 통하는 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면을 꿈속에서 야곱이 보았는데 너무나도 생생했었습니다. 마치 그 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준비를 해놓았다. 네가 네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이 길을 따라오면은 이 사닥다리를 따라서 올라오면은 이곳에 내 집에 네가 올라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술람 사닥다리 그러면 여러분 위기의식이 좀 생길 겁니다. 사닥다리 타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타고 올라가는 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걸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는 거 이거 사닥다리 개념을 생각을 하고 보면요. 그거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술람이라고 하는 이 사닥다리로 번역된 술람은요. 정확한 의미는 뚝이나 제방을 쌓아 올리다 그리고 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돌을 쌓아 올리고 서로 결합을 해서 만든 계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 또 공동 번역 성경은요. 사닥다리로 번역을 하지 않고 층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층계가 뭔지 아시죠? 계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메시지 성경, 그 메시지 성경에는요, 계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다리 개념이 아니라 돌 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사들이 그 돌 계단 위를요, 어떤 천사들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단이 넓은 것입니다.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좀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그러면 빛만 보이겠지만 저 그림을 잘 보시면은 흰 빛 속에 뭐가 있냐면은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그 계단. 지금 야곱이 꿈을 속에서 보고 있는 계단은요. 바로 저러한 계단입니다. 돌 계단을 쌓아 올려가지고 연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계단. 그러니까 저게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잠을 자면서 보니까 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 이 땅이 이곳이 바로 하늘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곳에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 있고 즉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서 야곱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모습을 볼 때는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냐 하면은 돌 계단은요,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위로 올라가는 돌 계단, 그것은 제단을 표현해 놓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제단. 당시 이방 종교에서도요, 지금 지구라트라고 그러죠. 지구라트. 지구라트는요,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도 이슈타르 신을 위해서 여신을 위해서 이스타르 또는 아스타로시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 여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바로 하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의 단어를 사용을 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야곱이 그 제단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것은 제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단.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었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챙겨주신 그 여비, 기름을요, 전부 다 거기다 쏟아버립니다. 감격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통로, 주의 축복을 받는 통로,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통로 그것이 바로 제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감격스러워서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이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가 여기에서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세 가지 소원. 여러분 야곱이 왜 소원을 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여기에 걸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기름을요 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비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소원했던 그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 지금 일어나서 너 지금 위기의 순간이 아니냐? 정말로 어려운 순간이 아니냐?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약속했던 제단을 그곳에 쌓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거기에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있는 그 위치에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자녀가 분명히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우리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것은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더 이상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해야 될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주일 성수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바쳐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휴일이라고 해서 안 드리고 놀러 가야 된다고 해서 안 드리고 이것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주일 성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야곱이 서원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11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야곱이 소원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야곱아, 네가 지금 위기 당했지. 네가 소원했던 거 그거 지켜라. 그러면은 타결을 해 나갈 수가 있다. 지금요, 야곱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바로 하늘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돌 계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 그거 이제서 그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이 위기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그랬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던 그거 이것을 지금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세 가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베델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제단이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뢰가 깨어지고 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헌금하라고 그러면요 무슨 부자가 되려고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위를 성소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주위를 성소하는 것입니다. 이건 놓쳐버리면요 기독교인은 끝나는 겁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11조 예물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즐겁게 여러분 11조를 뛰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위기의식을 당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천국의 문으로 올라가는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를 해 가실 것이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